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용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현재 한국 정부 보호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로 알려져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됩니다. 태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 정 대변인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 공사의 탈북과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외교 문제로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태 공사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과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란시에 어제 폭격이 가해져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우디 텔레비전 뉴스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람들로 붐비는 나즈란 산업지역을 공격했다며 오늘 폭격은 최근 들어 사우디를 겨냥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주도연합군도 이날 예멘 수도 사나 동부 지역의 한 민가를 공습해 일가족 9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연합군은 전날에도 국제의료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병원 시설을 공습해 적어도 14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양측 모두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인권 유린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형기가 2년 미만 남은 교도소 수감자 3만 8천여 명을 석방할 계획입니다. 베키르 보즈닥 터키 법무장관은 오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의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보즈닥 장관은 그러나 이는 사면이 아니라 조건부 석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 테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범들에게는 이번 칙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터키 정부가 지난달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해 3만 5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단속에 나선 뒤 이뤄진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즈닥 장관은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쿠데타 관련 범죄자들을 수감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 세르비아와 코소보 방문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두 발칸 국가의 관계 회복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총리와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 전쟁으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1990년대 상원의원 시절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지난 1999년 미국 주도 나토의 폭격으로 소속의 알바니아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세르비아의 탄압은 멈추고 코소보에 대한 통치를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세르비아는 그러나 여전히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11월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선거 캠프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브레이브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배넌 씨를 캠프 책임자로 임명하고 고문 역할을 하던 여론조사 전문가 켈리앤 코네이 씨를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최근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비하 발언 등에 따른 역풍 속에 전국 여론조사와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계속 뒤처지면서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북부 지역에 어제 발생한 들불로 8만 2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약 12시간 만에 벌써 6천 헥타르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불로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포함해 인근 도로들이 폐쇄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이 최근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 들어 탈북자가 증가하고 그 직업군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제재 국면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넘어오고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중국 내 류경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 4월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북한 종업원들이 당국 조사 등을 마치고 한국 사회에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 4개의 국가 가운데 1개국은 북한의 우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 많고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이 최근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 다양한 직업군에서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빈도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용호 공사가 부인과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용호 공사와 그 가족은 현재 한국 정부의 보호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정준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태용호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이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태용호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BBC 방송은 태용호 공사의 망명 신청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가 영국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김정은 체제를 변호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직무에서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태용호 공사는 가족과 함께 10년 동안 영국에 거주해왔으며 영국에서 골프와 테니스를 즐겼습니다. BBC는 또 태용호 공사가 올여름 임기를 마치고 북한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 이후 특히 올해 들어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직업군에서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로 밝히긴 어렵지만 탈북 빈도 역시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처럼 탈북이 증가세로 접어든 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상당한 압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우리가 증거를 확증을 잡아서 제재 때문에 넘어왔다라고 꼭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제재 국면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넘어오고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외교관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임무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재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할당된 금액만큼 충성자금을 김정은에게 바쳐야 된다고 바치지 않으면 문책을 당하게 되고 소환을 당하게 돼요. 그럼 소환 명령 떨어지면 가면은 자기 비판해야 되고 뭐 혁명화 교육을 받든지 노동수용소로 가든지 가야 되니까 그럴 바에 나오겠다.
김진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외화벌이 사업에 종사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이유로든 북한 당국으로 송환될 상황에서 한국행을 택한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원인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압박감, 북한 대사관 내 갈등, 개인적 비리 등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망명이다라고 그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고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북한 내 체제 균열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 지금.
태용호 공사의 한국 입국은 최근 수학 영재에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 잠입, 북한 군 간부와 외교관 망명설 등에 이어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가시화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북한 외교관은 당국이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키워온 엘리트 계층이라며 북한에 잇따른 외교관 망명은 북한 체제에서 엘리트 집단의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북한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4일 북한 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오늘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 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보도가 약간 앞서 나간 것 같다고 언급하고 북한 인권법에 따라 인권기록센터가 만들어지고 실제 조사와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한국으로 집단망명한 중국 내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사회 진출 이후에도 신변 보호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한 중국 닝보 소재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 13명이 관계당국의 조사 등을 마치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지난주 순차적으로 한국 사회로 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로 나오기 전에 거치는 정착교육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의 12주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정착교육을 받을 경우 이들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7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국정원장이 보호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사회 정착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에 있는 교육과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교양은 다 수료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진출에 앞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탈북자 보호센터에서 정보 당국 주도로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합동 조사를 받았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 기간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인데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 기간은 4개월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는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들이 동시에 사회로 나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배출된 데 대해선 거주 장소 등 행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퇴소를 하고 다 이렇게 각 지역을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거주지의 거주 장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동시에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나눠서 순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 탈북자의 정착 지역은 탈북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70%가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나머지 30%는 기타 지역에 정착해왔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 종업원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신변 보호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한국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이례적인 집단 탈북의 당사자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착 지역이나 신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종업원들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언론 인터뷰 등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면담을 한국 정부에 신청했지만 종업원들이 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중국 내 다른 지역의 북한 식당 종업원의 탈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엔 중국 내륙의 산시성 소재 한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 3명이 탈북해 6월 말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이 네 곳 가운데 한 곳은 북한의 우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행 보고서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집트와 라오스, 베트남 이들 세 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진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들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라오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각각 5월 27일과 31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 시한인 6월 2일보다 앞선 것은 물론 전체 나라 중 제출 순서가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할 만큼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베트남도 시한을 넘겨 6월 23일에 제출하긴 했지만 지난 2013년 제재 결의 2094호 당시 시한을 5개월 넘겨 보고서를 냈던 전례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 중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이들 세 나라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몽골과 앙골라, 우간다, 파키스탄 등 9개 나라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동유럽 거점으로 꼽혔던 불가리아와 역사적으로 오랜 우호관계를 맺었던 헝가리까지 포함하면 모두 11개 나라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일 현재 유엔이 공개한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모두 43개 나라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4개 중 1개 나라는 북한의 우호국인 셈입니다. 북한의 우호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이들 11개 나라 중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베트남, 단 4개국만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마저도 제출 시한을 지킨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북한 우호국들의 이행보고서는 내용 면에서도 과거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자국에 머물던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을 언급하고 이들의 출국 사실을 밝히는 등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몽골은 편의 취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아프리카 나라인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국들은 이행보고서 제출이 북한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2006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접수한 이래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앙골라의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의 요구에 따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보고서 제출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앙골라가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대북 관계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2020년 중후반에 건조될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세척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 요격하면서 동시에 대공전 수행이 가능한 첨단 요격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세척을 포함해 미, 한일 3국의 구축함 6척에 최신형 이지스 통합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을 장착하는 미화 4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밝혔습니다. 베이스라인 9 체계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하면서 동시에 항공기를 상대로 대공 전투가 가능한 기능으로 이집삼의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능력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우올림픽 참관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했던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미시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고 호베르트 콜린 전 북한 주재 브라질 대사가 확인했습니다. 평양에 주재하다 최근 에스토니아로 임지를 옮긴 콜린 대사는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 부위원장이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단독 면담이 아닌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나라 대표들과 함께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브라질 외교장관과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 리우데자네이루 시장이 배석했다고 콜린 대사는 전했습니다. 콜린 대사는 앞서 지난 1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 부위원장이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와 관련해 자신이 평양을 떠나기 전까지 최 부위원장과 테메르 권한대행의 면담을 요청받은 적이 없었고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6일 BOA에 다시 보낸 이메일에서 브라질 외교부에 문의했다며 최 부위원장이 테메르 권한대행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최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사를 전했고 테메르 권한대행도 양국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엔이 올해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종합 지표 조사를 실시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제공하는 통계 자료만으로는 북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VOA에 올해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과 건강 상태, 식수와 위생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종합지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 당국과 종합지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Actually, we have now a preliminary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to undertake in cooperation with them 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either in late starting in late
어린이와 여성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이들이 사용하는 위생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는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종합지표조사는 유니세프가 지난 1995년 세계 각국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개발한 조사 방법으로 어린이 생존율과 영양실조율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조사가 지난 1999년 처음 이뤄진 이래 10년 만인 2009년에 이어 다시 7년 만인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겁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북한이 제공하는 통계 자료만으로는 많은 경우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for example, administrative data in DPRK about access to water is about how many households have access to water that comes from a tap. Whereas
북한이 제공하는 자료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만을 보여주고 있어 실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지, 수돗물의 수질은 어떤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유엔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한 통계 자료는 많은 경우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며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구 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 중앙 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 사회 인구 보건 조사에서 북한 내 상수도 보급률이 82.1%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상수도 시설이 남한의 60에서 70년대 수준으로 매우 노후화돼 있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북한을 오가며 수자원 개발 등 대북 사업을 진행해온 한국 기아대책 안향선 자문위원의 말입니다.
이미 60년대 이전에 60년대 그때 구축이 돼 있으면서 그 이후에 노후 어떤 그 돼 있는 것들을 재보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시설은 노후화돼 있고 그것들은 제대로 그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펌핑 시설서부터 그 공급되는 과정까지.
상수도 보급률은 82.1%로 조사됐지만 이 수치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통계 자료는 또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엔은 올해 발표한 2016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2012년 현재 어린이 27.9%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이고 4%는 체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최근 영양 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4년 전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북한 통계 자료는 심지어 발표하는 기구에 따라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워터에이드는 최근 발표한 비위생 환경이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전체의 0.3%라고 밝혔습니다. 또 18.1%는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지난 4월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20%가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 비율이 0.3%와 20%로 발표 기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통계 자료가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각종 정보와 관련 통계를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의 이재훈 과장입니다.
일단 북한 통계국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가 제한적인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결과는 이제 제한된 결과표만 공표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무슨 그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통계국의 피에트로 제나리 국장도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통계 자료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big problem in receiving data from North Korea. The government usually is not collaborative, doesn't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 등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한 당국에 관련 통계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의 답을 얻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제나리 국장은 통계는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연구기관들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라며 특히 북한 통계 자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Not only FAO, but World Food Program is providing direct food aid to the country, so they need the updated assessments of what is the food availability.
정확한 북한 통계 자료는 식량 농업 기구뿐 아니라 세계 식량 계획 등 유엔 기구들이 어느 지역에 식량이 부족하고 어떤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많을수록 더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 보노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지표 조사가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해 더욱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제나리 국장은 오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농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북한도 이번 조사에 참여해 북한의 정확한 농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다음 달 19일부터 닷새 동안 태국 방콕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며 북한 당국에 초대장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주민의 다재내성 결핵 치료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은 한국 정부로부터 오는 11월 약품과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세반 유진벨 재단 회장은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북한 내 1,000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과 각종 물품에 대한 반출 승인을 한국 정부에 신청해 어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 회장은 또 최근 평양을 방문해 재단의 정기 방북 일정을 매년 5월과 11월에 진행하기로 북한 보건성과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난 3월 다재내성 결핵 환자 약 1,500명분의 치료약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세반 회장은 지난번 한국 정부의 반출 승인 지연으로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면서 북한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4, 5천명씩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이 다시 늘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식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사례와 최근 정서를 고려하면 근거가 있다는 건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최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중 교역과 밀무역이 모두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중국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보도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도 뱁슨 전 고문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at we've seen a pattern in the past where China will implement and enforce sanctions at one point in time, but then later retract that pressure. And I think this
북중 교역이 되살아난다는 건 의외의 소식이 아니며 과거 사례를 봐도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전에도 중국은 처음에는 제재의 고삐를 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압력을 줄여 나갔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I think it's partly influenced by the other factors that affect local actors, you know, local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s, not just Beijing's.
북한과의 교역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중국 지방 정부들의 요구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갈등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BOA에 이런 소식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suggestion that China is not being strict in enforcing sanctions against the DPRK.
중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실버스타인 객원 연구원도 중국의 대북 제재가 느슨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I've heard consistently is that there really hasn't been any strongly noticeable change in the flow of traffic across the border.
북중 국경 지역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북중 간 교역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또 물가나 환율 등 북한 내 상황에 비춰봐도 대북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e sanctions are not having much effect. I would say that. But I wouldn't say trade is going up.
브라운 교수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만 최근 북중 교역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분기 북중 교역은 감소세도 증가세도 아닌 정상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 지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 북중 교역뿐만 아니라 사금융이나 돈주들의 역할 등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에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얼어붙었던 접경 지역 분위기도 많이 완화됐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최근 북중 접경 지역 조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을 전화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떤 지역을 다녀오셨습니까?
지난 8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단둥에서 시작을 해서
예.
지반과 장백, 이도백화, 연길까지 대략 7박 8일 일정으로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예, 어떤 계기로 방문을 하신 건가요?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에서는 거의 매년 북중 접경 지역 답사하면서 북중 관계와 북한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특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시와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북중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접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예. 앞서 잠시 제가 언급했듯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뭐 밀무역까지 포함해서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 직접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셨습니까?
예,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겨냥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의 민생에까지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 초기에 위축되었던 북중 교역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예.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보복 심리로 인해 북중 교역이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뭐 그 일환이겠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차량도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전보다 크게 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관 검사가 좀 느슨해졌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북중 교역에 대한 중국 세관의 검사가 현저하게 완화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특히 늦은 시간에 예를 들면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많은 트럭들이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그리고 밤에 중국 세관 근방에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한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단둥 지역의 호텔 높은 방에서 밤에 북한 신의주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차량들이 압록강 철교를 통과한 차량이거나
네.
통과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도 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북중 교역이 실질적으로 조금 감소했다 이런 지표들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들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조금 약화되고 있느냐 이런 조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겨냥하는 것이지 민생을 겨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은 북중 경제 협력은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최근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그 회복 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변경 지역에 북한인과 중국인들이 1인당 8천 위안, 즉 1,200달러 상당의 상품까지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호시무역구가 북한 신의주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고 하고요.
예.
중국 단둥에도 9월 말 가동을 앞두고 현재 시범 중인 호시무역구가 있어서
예.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규모는
예.
대략 미국의 월마트 수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북중 간의 교역과 밀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매우 충격적인 것은
예.
과거의 북중 간 밀무역은 주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압록강 하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밤 10시경부터 신압록강 대교 밑에서도 밀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른 시각에 양국 간의 밀무역이 거의 반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북중 간의 밀무역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한국과 중국의 공조가 약해지면서 이제 북한과 중국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재 발전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단둥과 신의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북중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중국 지반과 북한 만포를 연결하는 다리가 한 작년경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네.
이번에 가서는 그 다리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대략 한 올해 5월경부터 관광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 미니버스 세대로 중국 관광객 한 70여 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중국 훈촌의 치안어 세관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한 대교를 가서 봤을 때
네.
그때 양국 간에 활발하게 차량들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압록강 지역에서 특히 단둥강 신의주 지역에서 초기에 좀 교역이 위축됐다면은 오히려 낮은 선봉과 중국 훈촌 뭐 연기를 연결하는 도문 연결한 이 지역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지금 교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데는 좀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은
네.
대신에 사드에 대한 반발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뭐 훨씬 더 적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재 국면 이후에는 한동안 교역액이 줄었던 것이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느슨해지면서 늘고 있는 거라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올해 안으로 빠르면 10월경에 이제 중국 치안어 세관과 북한의 원정들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가 개통될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중국 지반과 이제 북한 만포를 연결하는 다리에 이미 차량이 뭐 시범적으로 다니고 있지만은 지금 세관이 활발하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신압록강 대교 개통 문제도 뭐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은 또 다시 타격을 입겠지만은
네.
만약에 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어떤 경제 협력은 당분간 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이후에 북중 접경 지역에 좀 달라진 분위기, 교역액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계속 전해져서요. 최근 현지를 다녀온 세종연구소 통일적 전략 연구실장 정성장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실향민 어르신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만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의 특별한 만남,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여기 서울에 사신 분들도 있고 있는 한 통일은 반드시 오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실향민과 탈북민들이 함께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탈북 여성들이 주축이 된 통일맘 연합회가 같은 고향을 둔 실향민 어르신들과 함께 북한의 음식과 노래로 고향을 추억하기 위해 만든 자리인데요.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통일맘 연합회의 김정아 회장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에서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효도를 할 수 없는 불효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실향민 어르신들하고 탈북민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한테 효도 못하는 걸 대신 한국에 계시는 그분들께 저희가 효도하는 마음에서 행사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이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자금이 없어가지고 부산의 한 작은 교회에서 정말 조용히 진행했는데 그때도 행사가 한 100명이 오셨거든요. 실향민 어르신 50분 그리고 우리 통일만 봉사단 50분 해서 100명 오셨는데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봉사원들이 어르신들 딱 보니까 그냥 울더라고요. 엄마 생각나서 운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니 그때 하면서 아,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내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올해 행사는 지금 서울에서 하게 됐고 이북도민위원회에서 또 후원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 어려움을 많이 등에서 떠밀어 줘가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탈북민들과 실향민 어르신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실향민 어르신들은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묻기도 하고 함께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그 감개 무량합니다. 나이도 많았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참 마음적으로 참 감개 무량하네요. 예, 우리는 참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한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참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임이 참 중요해요.
예. 너무 기쁘죠. 광복 71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또 통일에 대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즐거움, 또 앞으로 빨리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가족을 두고 탈북한 탈북민들은 실향민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족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냅니다.
너무 완전히 여기 와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사에 참가하니까 고향에는 부모님들하고 동생들 생각나는데 그것은 이제 빨리 통일돼서 만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임에 참가해 주셔서.
제가 언제 몇 해 되지 않고 언제 한 1년도 안 되는 제 오늘이 처음에 이렇게 이 행사에 참가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옛날에 온 실향민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니 저희 마음도 즐겁고 정말 좋아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이렇게 조직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나 정말 옛날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말이 눈물 날 것 같아요.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어르신들, 실향민 어르신들 보게 되면 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는 실향민 어르신 100여 명, 탈북민 어르신 100여 명, 그리고 통일만 봉사단과 외부인사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봉사단 역시 탈북민들입니다. 봉사 단원들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적극적으로 행사를 즐기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야 뭐 특별하게 보람이 있죠. 더 다른 일보다 더 보람이 있죠. 왜냐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니까. 이제 뭉클하죠. 이분들 이제 뵙고 얘기를 듣고 하면 뭉클하고 하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거는 행사보다도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총괄을 맡아가지고요. 너무 바쁩니다.
이게 통일맘 축제는 광복 71주년이니까 이러니까 딱 통일을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향민들하고 탈북자하고 걔가 옛날 대선배들하고 우리 후배들잖아요. 탈북자라면 이분들 한맘 한뜻으로 이렇게 만남이 강장 간증으로 해서 통일도 앞으로 당겨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공연 후에는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 더 고향을 추억하는 시간을 이어나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추석 맞이가 벌써 됐습니까?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음력 8월 15일 추석, 올해는 달력을 보면 다음 달 15일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국의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열차표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나오는 그 보도기사의 문구가 이겁니다.
네.
열차표 구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사실 한국의 특히 이제 설 명절 열차표 구매 어렵다는 거 참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 구간을 연결하는 그 경부선 열차를 비롯해서요. 경전선, 충북 동해선 예매를 할 수 있고요. 또 내일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이틀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뭐 전체 승차권이 뭐 100장이 있다면은 70장은 오전에 컴퓨터 인터넷으로 구매 창구를 열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 네. 30은 오전 9시부터 서울역 등 그 일반 기차역 창구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 코레일 그 한국 그 철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뭐 회원 가입을 해서 다 열어두고 6시가 네. 됨과 동시에 클릭을 했는데
예.
딱 나오는 것이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 접속되기 중입니다. 이런 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걸 뚫고 예매를 했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단한 뭐 행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행운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데 열차표를 구했다. 뭐 사실 복권 당첨된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고향 앞으로 마음이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박수도 치고요. 함성도 지르고 축하를 받기도 하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인터넷 예매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사실 기차역에서 밤을 새면서 매표 창구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의 표를 인터넷으로 살 수 있지만 또 사실 인터넷이 불편한 중장년층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노인들은 뭐 인터넷이 참 불편한 도구이기도 할 텐데요.
예.
이 30%의 표는 예전 방식 그대로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열차표를 사기 위해서 기차역에서 밤새는 풍경은 아직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오늘도 서울역에는 400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밤을 새는 노숙을 했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앞에 줄을 서야 고향 앞으로 제일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열차표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많은 인파가 몰리는 탓에 이 명절에 열차표 예매 때가 되면은 철도청 직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고요. 사법 경찰대가 배치되는 등 또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고향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고향 가면 좋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뭐 하루가 지난 소식이긴 합니다만 잠수정 폭발 사고 소식이 있었죠. 경남 진해 네네. 군항에서 잠수정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네요.
네, 어제 오전 8시가 좀 지난 시각입니다. 진해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정비를 받고 있던 70톤급 잠수정이 폭발을 했습니다. 잠수정 요원인 장교와 부사관 3명이 숨지고요. 또 한 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단은 어제 그 수소 제거 장치가 고장이 나서 잠수정 안에 수소가 좀 남아 있었고 이것이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으로 가스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보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네.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수소는 작은 충격에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수정이 해치를 여는 것도 하나의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잠수정이 수리를 받고 있으면서 그 잠수정 아랫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육상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고 잠수정은 그 수리할 부품 공급이 끊긴 노후 기종입니다. 1980년대 한국에 도입됐는데요. 올해 말에 그 퇴역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 점검을 받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브라질 리우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단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 금메달 소식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추가 메달은 없었군요.
네, 금메달 소식이 끊어진 지가 나흘째입니다. 한국은 어제보다 종합순위가 한 단계 더 내려간 11위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대도 기대지만 리우 현지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의 마음도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은 경기에 울상이 돼버린 모습으로 계속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한국이 목표했던 금메달 수 10개나 종합순위 10위가 아니라 이 총 메달 개수도 20개가 채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달 20개라는 기준은요. 한국이 체육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 계기가 됐던 19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의 총 메달 19개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예.
만약에 20개가 안 된다면 32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성적은 어떻습니까?
금 6개, 은 3개, 동 5개입니다. 총 메달수 14개고요. 종합순위는 11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목표했던 10위가 되려면은 최소한 금 2개를 따서 지금 금 7개로 지금 순위를 나눠 갖고 있는 일본, 호주, 프랑스까지 앞서서 8위까지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하루 사이에 다른 나라의 메달 획득도 변수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목표가 위태하게 된 것은 사격과 펜싱, 레슬링이 좀 길에 밑돌았고요.
네.
세계 최고 선수들이 나선 유도에서도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던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 탁구, 배구, 하키 등 단체 구기 종목의 부진도 하나의 패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배드민턴 종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동메달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972년에 그 미넨 올림픽 이후 44년 만에 구기 종목에서 메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 금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경기 종목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 태권도 여자 골프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네, 한국에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자 골프는 한국 시각으로 저녁 7시 반, 평양시로 8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하루에 한 라운드씩 20일 토요일까지 4라운드가 이어지고요. 종주국인 그 한국의 자존심을 건 태권도 오늘 밤 11시 때부터 시작해서 21일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네.
일단 목표는 그 태권도 종목에 걸려있는 전체 금메달 8개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예.
또 개인전으로 치러지는 여자 골프에서는 금메달을 꼭 가져오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포츠 경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그런 예.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또 지구촌 오늘 미국 소식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됐는데요. 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세프는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UN 기구인데요. 이 북한에서도 영유아를 돕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죠. 이 뉴스 따라잡기에서 유니세프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